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0월 6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검사 수가 줄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하루 확진자가 2천 명대가 되는 일 한국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검사를 덜 하면 당연히 확진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검사 수를 줄여서 확진자가 줄어든 건 실제로는 전혀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숨은 확진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웃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의료 붕괴와 큰 고통을 겪던 일본,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선언을 일단 했는데요. 자, 세계 곳곳에서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일 많은 와중에 일본도 위드 코로나를 택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한국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웃나라들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우리 개개인이 더 스스로 방역에 힘쓰는 그런 위드 코로나를 잘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얼른 백신 접종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지금 북한인 코너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한 상황이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달고나의 세계적인 열풍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정보를 전해드리죠. 소확행 뉴스도 함께하고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생활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릴게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있고요. 자, 먼저 순위 뉴스 7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도 열리고 폐막식도 대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를 비롯해 70여 개국 223편이 6개 극장 29개 스크린에서 상영됩니다. 영화제 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전체 좌석의 50%만 운영합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5일 공개한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총 44.6%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5%에 달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증가됐다는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5일 한국 내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90%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3,973만 9,505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77.4%, 18세 이상 인구의 90%에 해당합니다. 1차 접종자의 대다수가 2차도 맞는 만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는 조건인 10월 말 성인의 80% 접종 완료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중국이 지난 8월 약 1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양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이 북한에 반출한 정제유는 17,745배럴로 지난해 7월 12,479배럴 이래 13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방울의 정제유도 북한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7월과 8월 반입량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유엔에 보고된 북한의 정제유 총 반입량은 작년 동기 143,922배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석탄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인도에서 대규모 전력난이 벌어질 수 있다고 4일 인도 경제 전문 매체인 민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도중앙전력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인도 내 석탄 발전소 135곳 중 72곳은 석탄 재고가 사흘치도 남아있지 않았고 16곳은 재고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 석탄 수요가 급증하고 주요 석탄 수출국인 오스트리아가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 석탄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큽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한국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와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한반도 안보 위협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및 영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 대응 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내 군비 경쟁 촉발 등이 예상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지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5일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149대의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하루에만 56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의 무력 시위는 대만 문제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하는 동시에 오는 10일 대만 건국기념일을 앞두고 차이잉원 총통에게 대만 독립 등에 관한 도발적 연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남북통신연락선이 재가동한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이 첫 번째 소식이네요.
네, 지난 4일 오전부터 네.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재가동됐는데요. 이에 맞물려가지고 북한 인민군대 내에서 예. 한국 문화 확산을 경계하라는 사상 교양을 강화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평양시 군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지난달 30일에 전군의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자 이런 내용의 네. 집체 학습 자료를 배포를 했답니다. 이번 학습을 주관하는 곳은 전군부대 선전부 그리고 청년사업부가 주관을 하고요. 청년군인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진행하는데
네.
일주일 동안 독보, 읽는 거고 강연, 학습, 비판, 문답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근데 이런 학습 자료가 배포된 시점이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시점과 좀 맞물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내 매체를 통해서 10월 초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이 군 교양 학습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남북 대화와 관계 복원에 나서기 전에 네. 북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인들의 사상적 해이를 다잡으려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예.
실제 교양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공화국 무력인 인민군대가 최고도의 핵강국으로 현대적 무장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해도 청년군인 교양을 소홀히 하면 하루아침에 사회주의는 물먹은 담벼락처럼 무너진다고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국과 인민의 안정을 수호해야 할 인민군대 주력인 청년군인들이 아직도 부르주아 사상 문화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일이 있고 실제 네. 그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정세가 좀 변하더라도 사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 이런 교양 같은데 사실 그만큼 청년들의 생각 변화에 걱정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이 교양 자리에서 제시한 사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막 입대한 이 총참모부 통신국 사나 네. 신병대에 대해서 이제 신입 병사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네.
군중문화 시간에 이건 이제 교양자로 표현인데
네.
괴상망측한 춤을 춘 것도 모자라
예.
이 부분이 부대 내 유행으로 돌았다 이렇게 자료가 지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런 그 아이돌 춤을 모방했다가 적발된 걸로 보이고
네.
실제로 백두산 답사대 군인 3명이 오락회 시간에 방탄소년단 춤을 춰서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괴상망측한 춤이 결국 한국 아이돌의 춤인
그렇죠.
것 같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군단에서는 적지물자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계 될 건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초소 군인 8명이 처벌을 네. 받았고요. 7군단에서는 휴가 갔다가 검문을 해봤더니 메모리에 한국 노래가 삽입돼 있어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해 말부터 청년들에 대한 사상 통제와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와도 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교양 자료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처벌을 예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한국 문화를 뭔가 간직하고 있거나 받거나 영향을 받을 경우에 처벌을 가할 것 같고 실제로 소식통은 정치부,
네.
조직부, 선전부, 청년부에서 오는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 기념일까지 청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집중 사상 검토 기간으로 전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당국에서는 개별 군인들의 사상 동향을 상세히 적은 게 생활평정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번부터 분기에 한 번씩 당기기로 했답니다.
네.
그래서 더 면밀히 이 청년 군인들의 사상적 변화 부분을 기록으로 좀 남겨두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사상 통제가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뭐 이전에도 생활평정 자료가 있긴 했는데 사상적 문제가 제기돼도 좀 묵과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어떤 추천을 할 때도 사상 기록이 안 좋으면 제외되는 건 물론이고요. 제대할 때 문건에도 기록을 남겨가지고 사회 조직에 인계하라는 이런 방침이 확고해가지고 다들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사상 통제는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 전해주셨고요. 자, 다음 소식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양강도가 감자가 좀 유명한데 올해 감자 농사가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흉년이 예상이 되자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이제 교사들이 감자 수확에 동원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예년보다 한 10일 정도 앞당겨서 감자 동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감자 작황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좀 하루라도 빨리 가가지고 좀 감자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혹시 좀 감자 수확하는데 교사들끼리 경쟁도 좀 있고 그런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교사들도 배급이 안 나오고 또 월급도 적기 때문에 일단 식량 확보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과정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 감자 수확과 운반에 필요한 자금을 학생들에게 부과를 해서 무리를 빚고 있답니다. 해산시의 일부 소학교에서 학생 한 명당 북한 돈으로 5천 원에서 만 원을 거뒀고요. 그리고 초급 중학교의 경우는 선생님들 배급 문제가 해결돼야 진도 밀리지 않고 강의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이러면서 만 원의 돈을 걷어가지고 좀 무리를 빚고 있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국에서 선생님들 배급과 월급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또 감자 캐기에 동원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들에게 적절한 대우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NCT 127이 올해 9월에 발표한 신곡입니다. 스티커 들어보시죠.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전해드립니다. 더 넓은 뉴스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더 넓은 뉴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저희 방송 다른 코너에서 간단히 전해드리기도 했고 뉴스로도 알려드리긴 했는데 지금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예. 한마디로 예. 세계 정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보. 되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서비스가 되는 나라가 네. 83개 나라에서 예. 드라마로 나가면서 32개 언어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83개 나라에서 모두 1위를 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진짜 세계 정복 맞네요.
그렇죠.
네.
특히나 그 드라마와 영화 통틀어서 네.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요. 그 조회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 넷플릭스의 최고 회장 같은 경우가 예. 아마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아. 그런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정도군요.
예, 뭐 배타성이 굉장히 강한 인도 같은 나라에서 네. 1위를 하기 힘들 거라고 봤어요. 인도는 일단 무조건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유의 그 분위기 예, 노래를 불러야 그 되죠.
발리우드라고 해가지고 네. 뭐 어마어마한 그 영화 산업과 드라마 산업이 인도에는 존재하는데.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오징어 게임을 더군다나 이렇게 잔인한 게임을 예. 뭐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인도에서도 자국 작품들 다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게 네.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세계 대부분의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또 어렵다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렇게 1위를 한다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인도에서마저 1위를 해버렸는데 자 근데 오징어 게임에는 여러 가지 한국 고유의 놀이 문화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그 달고나 열풍이 놀랍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 나오는 게임들이 예. 전부 다 히트를 치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골목마다 아이들이 인도 아이들, 뭐 필리핀 아이들 그런 그래요. 아이들이 하고 예. 있고요. 어른들이 또 뭐 여기서 나오는 그 또 다른 게임 중에서 구슬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 단순하잖아요. 구슬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이 홀짝 이런 걸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고의 그 인기는 지금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드라마에 나오는 뭐 라면 또 소주 네.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을 받고 있지만 화제의 중심이 계속 달고나로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의 시선을 너무나 멋지게 사로잡은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네.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맞아요. 그 달고나 장면에서 막 땀을 뚝뚝 흘리면서 연기를 한 그 주인공 배우죠. 이정재 씨 연기가 특히 세계적으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게 잘생긴 분이 그 달고나의 좀, 뒷면을 네. 혀로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그것도 진짜 너무 이 혀의 면적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을 완전히 일그러뜨리면서 네, 네.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죠. 실제로 그 이정재 씨가 넷플릭스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네. 오징어 게임으로 오징어가 됐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바로 이때 목숨을 걸었던 그 놀이가 달고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릴 적에 우리가 주로 학교 앞에서 이제 아주 싼 가격으로 제 예. 기억으로는 저는 10원에
10원이요?
네, 10원에 하나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막 계속 예. 올라갔는데 그 이 달고나를 그 이전에 소비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그 재미나게 달고나를 먹는 장면으로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전 세계의 팬들이 도대체 저게 뭐야? 저거 나도 먹어보고 싶다. 뭐길래 저렇게 그 열심히 이정재가 뒷면을 핥았을까? 무슨 맛일까?
네.
이러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달고나 만들기 열풍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베이, 아마존 같은 미국 대표 쇼핑몰에서 달고나 만들기 세트 상품이 팔리고 있어요. 이거 네. 한국에서 만든 게 그대로 가져가서 팔리고도 있지만
예.
미국 내에서도 이걸 자체로. 유사하게 만들어서 지금 그 급조된 상품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팔리는 가격이 대개 2만 6천 원에서 4만 원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5천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완전 비싸게 팔리네요.
그러니까요. 한 다섯 배 네.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 해외 누리꾼들은 이걸 달고나라고 안 부르고 코리아 호키포키, 코리아 허니콤 토피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달고나라고 예. 이렇게 그 배워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 달고나라고 하는 과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자는 아니에요.
어, 그래요?
이게 이제 설탕을 예. 막 녹인 다음에 거기다가 식용 베이킹 소다를 네. 살짝 집어넣죠. 그러면 이제 그게 부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적당하게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이게 극도로 부풀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떨어뜨려서 모양을 잡아서 먹는 그런 캐러멜 과자였거든요. 설탕으로 만드는 캐러멜 네. 과자. 사실 뭐 외국도 네. 별다른 먹거리가 없던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설탕과 소다만 있으면 뚝뚝뚝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드는데 1분이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들 먹었던 겁니다. 이거를 갖다 뉴질랜드에서는 호키포키라고 불렀고요. 네. 미국에서는 허니컴 토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 허니컴 토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다양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데 뿌려지거나 뭐 이러면서 사용이 예. 되고 있는데 뭐 벌집 뭐 그 사탕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은 해석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달고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서로 사촌인 과자들은 네.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외국 분들이 이 달고나에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가 나온 걸 보면은 뭐 뉴질랜드 호키포키 있고 미국에는 허니콤 토피 있으니까 그런 거 먹으면 될 텐데 왜 한국 달고나에 유독 열광하는 걸까요?
한국 달고나는 예. 먹는 재미 말고 색다른 재미가 더해진 총체적인 놀이문화잖아요.
네.
누가 그 과자만 먹겠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합니까? 솔직히 우리 MC께서도 과자는 먹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미는 일단은 10원을 내고
네.
설탕을 녹이는 걸 지켜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다를 녹여서 네. 적당히 부풀어 오르면 그게 매끈한 판에 톡 떨어지고
예.
그거를 누름판으로 탁 눌러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별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고 네모일 수도 세모일 수도 있죠. 이 틀을 올려놓고 딱 누르면
네.
무늬가 탁 나오는 그런 동그란 달고나 과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늬대로 모양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 그게 또 오징어 게임에 나왔었죠.
그렇죠.
네.
이게 잘 모양을 완벽하게 뽑아내면 그러면 승리를 하게 되고 보너스로 그 과자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예.
아니면 원하면 도전을 거기서 멈추고 다른 먹기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캐러멜 과자를 만들어서 그냥 주는 이런 승자가 되는 건데 뭐 사실은 이게 처음엔 그냥 디자인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단순한 디자인으로 그 틀거리를 이렇게 찍어줬겠죠.
네.
근데 이게 왜 놀이가 됐을까? 여기에 왜 목숨을 걸게 됐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네.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이 간식 파는 사람들이 주로 초등학교 앞이나 길목에 있었거든요. 주머니가 가벼운 아이들이 일단은 이거를 10원 내고 하나 먹을 때
네.
만약에 내가 집중을 잘해서 요거 하나 뽑아내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러면 일단 10원 내고 20원을 그 얻게 될 수 네.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짜릿함이 또 중독이 되겠죠.
그러게요.
이러면서 결국은 저도 그랬지만
네.
뽑기를 처음에는 세모 같은 걸로 하게 네. 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별이 됩니다. 그리고 우산이 되면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점점 어려워지는.
이게 한국인 특유의 네. 아이디어와 마케팅 기술이 결합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 가난하던 시절에 달고나 많이들 드셨고 또 한국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였잖아요. 이 뽑기 네. 같은 것도 그런 깊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네요.
사실은 이 놀이 문화가 전국적인 네. 인기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 달랐어요. 서울은 뽑기,
네.
뭐 그다음에 또 저쪽 경상도 내려가면 띠기,
띠기,
또 떼기, 국자, 네. 쪽자, 뭐 찍어 먹기,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서 서로가 말할 때는 같은 과자인 걸 몰라요. 그러다가
해보면
그 달고나를 눈앞에서 딱 보면 네. 아 이거 뽑기야, 네. 뭐 이거 띠기잖아, 뭐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아이들끼리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네.
하다 보면은. 서로만의 또 다른 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 드라마에서 봤지만
네.
어떤 곳에서는 바늘을 쓰게 하고
예.
어떤 곳은 바늘을 쓰면 이게 반칙이에요.
반칙이고
어떤 곳은 이렇게 혀로 이렇게 녹이는 예. 거를 허락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반칙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보냐면 달고나 아저씨가 보는 거죠. 너 그거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놀라운 그 혁 이술을 갖고 있는 친구도 이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거의 추억과 예. 함께 이런 긴박감과 또 그 긴박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과 네. 해외 소비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놀이가 된 거예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놀거리도 마땅치 않은데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약간 마음을 달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달고나 잘 모르거든요. 예. 저만 해도 뭐 한두 번 먹어봤을까 말까인데 원래 달고나는 다른 과자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얀색 예. 포도당 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녹이고 식용소다를 넣어서 부풀려서 예. 그거를 긁어먹는 그래서 그 쫀득하고 머시멜로우가 녹은 것 같은 느낌을 네. 즐기는 그런 과자가 달고나고 아. 그 달고나는 되게 비쌌어요.
아, 비쌌어요?
10원 뽑기 할 때 예. 50원 5배 가격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양도 많고 또 나중에 국물까지 물을 갖다 부어서 그걸 긁어먹으면 아주 달콤한 이런 네. 그 국물을 마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뽑기는 약간의 그런 게임이 들어가 있는 네네. 거죠. 뽑을 수 있는 거는 이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대개는 이 두 개가 같이 판매가 됐는데 사실은 이 포도당 덩어리들이 네. 이제 빨리 상합니다. 곰팡이도 빨리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뽑기가 퇴출될 때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누명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 불량식품이라고 불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얀 달고나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 막 그냥 아이들한테 팔았던 예. 그런 양심 없는 그렇군요. 장수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고급품 취급을 받았던 사실상 진짜 달고나 때문에 네. 달고나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예, 실제로 아이들한테 인기는 10원짜리 뽑기가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달고나라고 하는 이름이 뽑기를 대체하게 된 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 다 불량식품이라고 하면서 못 먹게 하기도 했는데 2021년에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한국의 문화상품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름부터 놀이의 성격이 들어간 뽑기잖아요. 이게 네. 원조 달고나를 밀어낸 건데 아무튼 해외에서는 지금 달고나 만들기가요. 아주 힙한 놀이 문화로 각광받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지금... 네. SNS로 들어가 보면요. 예. 달고나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인기를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네. 하는 SNS 안에서만
예.
약 28만 와. 개의 게시물이 나옵니다.
엄청나네요.
뭐 사진도 있지만 예. 여기에는 만드는 영상을 영상까지. 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네. 먹는 모양 그리고 그때 맛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생겼어요. 오,
재밌겠네요.
들어가면 여기서 예. 딱지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딱지치고 뺨을 맞는 것도 그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달고나 만들기 이런 네. 것들이 구슬치기 이런 걸 다 체험할 수 있는 줄다리기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네. 있는 거죠.
참.
여기서도 단연 인기는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면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달고나 열풍 정말 K-콘텐츠 인기가 K-푸드나 K-컬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과거 영화 그 기생충에 등장했던 짜파구리 열풍 기억하시죠?
오, 기억하죠.
예, 짜파게티에 네. 너구리라고 하는 라면을 같이 넣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여기에 영화에서처럼 최고급 한우를 둥둥 썰어 넣으면 그거는 이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고급진 그런 메뉴가 되는 거죠. 또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치맥.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닭을 튀긴 예. 치킨과 맥주를 한꺼번에 즐기는 이 문화. 이 문화를 중국에다가 퍼뜨려가지고 그전까지는 중국인들이 삼계탕이 네. 최고의 음식인 줄 알았는데 치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번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는 그런 열풍이 더 강력해진 상태로 왔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그런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코로나 시대 밖에 나가기 힘들죠. 그럼 뭐 어떤 나라에서는 가서 마트에서 어떤 가게에서 장을 예. 보러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서구에서는
네.
찬장만 딱 열어보면 거기에 설탕하고 베이킹소다는 늘 있거든요. 빵을 만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네. 갖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과자.
간편하죠.
얼마나 예. 좋습니까? 거기다가 아이들하고 함께 이걸 놀이로 같이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힘들고 지치고 재난적 상황일 때 단맛은 큰 위로를 주는.
그렇죠. 아플 때도
이 단맛이
때도.
굉장히 네. 원초적인 단맛이에요. 그러니까 달고나가 주는 그런 맛의 재미는 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근원적인 그런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다 따라하면서 네. 공감각을 다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놀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열풍인데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불량식품이 인기가 끌어져서 좀 속상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뽑기 자체는 불량식품이라고 네. 하기는 뭐하고요. 예. 그때 당시에 과자 산업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좀 경쟁자였던 뽑기를 밀어낼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다시 돌아온 이 뽑기, 달고나의 열풍 반갑습니다.
네. 70년대, 80년대 한국 길거리 간식의 대표 주자였죠. 달고나. 원래 뽑기였던 것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는 뭐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도 있다고 하는데 단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미각이기도 하고 단맛의 위로를 받으면서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흥미진진한 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달고나. 참 대단한 한국 문화고요. 재미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 오징어 게임과 달고나 열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나얼 씨가 2012년에 발표한 노래죠. 이 곡도 노래 좀 한다는 남자분들에게는 늘 도전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명곡입니다. 바람 기억 들어볼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이죠. 뉴스로 본 세상은 소확행 뉴스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소확행 뉴스 들고 양정화 기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소확행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최근 인터넷상에는 달리기를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플로깅은 이삭 등을 줍다라는 의미의 스웨덴어 플로카우프와 영어 조깅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달리는 환경운동을 가리킵니다. 이 플로깅은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네. 단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고 환경보호도 한다는 점에서 요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줍다와 조깅을 합쳐서 줍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쓰담 달리기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플로깅. 한국에서는 줍깅이라고 부른다는데 자, 일단 플로깅이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스웨리에 그러니까 스웨덴이라고요?
네, 플로깅은 2016년에 스웨리에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환경운동가인 에리크 아이스트롬은 이 스웨덴 중부에서 살다가 수도인 스톡홀름으로 이사를 한 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충격받았을까요?
바로 거리와 공원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후에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스톡홀름 시내 거리로 나서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이런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플로깅이 SNS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요. 이 선진국의 운동문화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순식간에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로 뻗어나갔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의 뉴욕,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 대규모 플로깅 행사가 펼쳐지기 시작했고요. 한국에는 2018년경에 줍깅이란 이름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환경보호라고 하면은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 뭐 줍자 이런 행위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운동과 결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플로깅은 환경 보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쓰레기 줍는 걸 운동의 하나로 접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 플로깅을 할 때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는 앉았다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쵸. 이때 이 자세가 스쿼드 운동 자세와 비슷하다고 해요.
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예. 운동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단순히 달리기를 할 때마다 칼로리 소모가 많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현재 플로깅은 뭐 달리기뿐 아니라 뭐 산책, 자전거 타기, 수영 이렇게 도시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대중적인 스포츠 활동과도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달리기 자체가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깅, 줍깅이라는 게 마음만 있으면 또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겠네요.
네, 준비물도 무척 간단합니다. 예. 우선 달리기 편한 옷에 운동화를 신고 쓰레기 봉투와 일회용 장갑을 챙기면 끝인데요.
아주 간편하네요.
네, 이와 함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기다란 집게까지 챙기면 더욱 좋다고 하고요. 예. 또 장소도 쓰레기가 버려진 달릴 수 있는 길이라면 어디든 활동지로 적합하겠습니다. 네. 집과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 등산로뿐 아니라 휴가를 떠난 유명 관광지에서 플로깅을 즐기시는 분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플로깅 열풍이 더 거센 게 어떻게 보면 좀 반길만한 일이네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바깥 활동이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런 활동들에 좀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의 검색 추세를 보면요. 플로깅이란 검색어가 올해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예. 산림청 같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에서 플로깅을 자원봉사 캠페인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나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등 대선 주자들도 플로깅을 하고 네. 홍보 사진을 올린 바가 있죠.
그렇군요.
인스타그램에 플로깅이라는 해시태그, 즉 검색어를 단 게시물만 해도 20만 건이 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이거 혼자서 조용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올리면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10대에서 20대를 지칭하는 MZ세대 있잖아요. 이런 청년층에서 네. 소셜미디어에 플로깅을 하는 사진을 인증샷으로 이렇게 올리고 네. 또 지인들에게 플로깅을 릴레이로 권하는 플로깅 챌린지까지 하면서 놀이처럼 바로 이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이면 완전 환영이죠.
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쓰레기로 가득 찬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와 담배꽁초가 수북히 담긴 큰 페트병 사진을 함께 올리고 네. 플로깅 90회다. 이렇게 플로깅 활동을 할 때 쾌감이 중독성이 있다. 함께 하자.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자고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은 선행이나 봉사도 취미처럼 놀이로 즐기니까 참 멋있는 그런 세태가 아닐까 싶은데 플로깅 말고도 또 다른 착한 취미들이 최근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영어 표현인데요. 예.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도 착한 취미로 요즘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또 뭔가요?
이 의미가 쓰레기 예. 배출을 제로에 0에 가깝게 하자.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은 어렵네. 하지 말자 이런 의미의 운동이죠. 네. 최대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재사용을 하고 플라스틱 컵과 같은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 네. 운동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사서 먹는 대신에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네. 이 가방 속에 개인 물병을 넣어서 다니고 손수건을 넣어서 네. 다니고 또 음식을 배달시킬 때 플라스틱 용기를 쓰잖아요.
네.
이때 다회용기를 가게에 들고 가서 음식을 받아오는 방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이런 텀블러로 커피 받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좀 이런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플로깅이 시작된 유럽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도 좀 새로운 방식의 환경보호 활동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고요.
네, 유럽에서는 재미있는 환경운동이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걸까요?
영국이나 예.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요즘에 자석낚시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뭘까요?
이 자석낚시는 예.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을 로프에 연결한 낚싯대를 이용해서 여기에 붙여가지고 강에 있는 고철을 낚는 겁니다.
강에 빠져있는 쓰레기를 낚는 거네요.
그렇죠. 고기가 아닌 쓰레기를 낚는 자석낚시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고철 중에 쓰레기도 있지만 네. 굴동품 같이 값나가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영국의 일간신문 가디언은 지난해 자석낚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보도하면서 네. 이를 환경보호인 동시에 보물찾기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되네요. 네.
외신들에 따르면 이 자석낚시꾼들이 뭐 쇼핑카트, 자전거, 도로 표지판 이런 것도 났고요. 또 포탄이나 네. 총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낚일 때도 있다면서 최근에 유행을 끌고 있다 소개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또 쏠쏠하게 재미도 찾으면서 환경보호도 하는 그런 취미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반길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로깅을 비롯해서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환경보호 활동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양정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 물건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 나 이것 좀 빌려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오늘은 이 표현 배워볼게요. 자, 能不能 借用一下你的 라고 하는데요. 자, 단어부터 볼게요. 能不能 하면 뭐뭐 할 수 있어 없어? 라는 말이니까요.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借用 하면 빌려 쓰다. 一下 잠깐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能不能 뭐뭐 할 수 있어 없어? 借用一下 잠깐 빌려줄 수 있어? 你的 너의 것을 라고 하는 거죠. 자, 빌려줄게 라는 말은요. 거의 借给你 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거의 하면 가능하다. 借给 하면 빌려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능해 빌려주는 걸 너에게 거의 借给你 가 되는 거죠. 자, 이것 좀 빌려줄 수 있어? 能不能 借用一下你的 응, 빌려줄게. 거의 借给你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해 보세요.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0월 7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3도, 해산 7도, 청진 10도, 강계 함흥 11도, 신의주 12도, 원산 13도, 평양 사리원 16도, 개성 해주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3도, 청진 15도, 강계 16도, 함흥 원산 17도, 평양 신의주 20도, 사리원 해주 21도, 개성 2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과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사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79% 상승한 배럴당 78.9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하락한 1760.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온스당 22.58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5.22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죠.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부슬부슬 가을비가 또 좀 내렸어요. 이렇게 가을비까지 내리면서 날씨도 점점 쌀쌀해져 갈 것 같긴 한데요. 한국은 최근까지도 여름처럼 좀 낮에는 좀 더웠어요. 이것도 일종의 이상기온 현상일 수 있는데 오늘 소확행 뉴스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생활 속에서 뭐 쓰레기 줍고 운동도 하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생수사 마시는 대신 물을 끓여 먹으면서 환경보호 더 실천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한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작년에 방송이 됐었죠. 이 드라마의 OST로 쓰이면서 인기를 함께 누린 노래입니다. 권진아 씨가 부르는 Lonely Night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원곡은 그룹 부활의 노래예요. 자, 노래 들으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